다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사도적인 기도, 사도가 드린 기도는 서신서 몇 군데에 그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여기서도 카바되고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또 에베소서에서도 나오고 골로새서에서도 쭉 나오는데, 사랑과 관련된 이 주제는 오늘 12절에 다뤘을 뿐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에서의 기도와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서신에서의 기도에 아주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9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네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사도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썼다는 거죠. 옥중에서 보낸 서신. 그게 네 개가 있습니다. 에, 빌, 골, 몬. 외웠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네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그 중에 빌립보 교회에 사도가 로마 옥중에서 만날 수는 없으니까 기도는 하고 있는데, 뭐라고 사도적인 기도를 올렸는가 하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요약하면 너희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무슨 표현을 해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다시 말해서 맹목적으로 잘못된 동기로 에서 나온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합치되는 그런 방식으로, 또 상대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표현됐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도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사도적인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 3장 14절. 이 기도 내용은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인데 지금 우리는 1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4,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마 로마 감옥에서 그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기도를 할 때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부여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크게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요약하자면요, 너희 속사람이 강건했으면 좋겠다.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다른 기도 제목이 엄청나게 많은데 사도가 이것을 강조해서 늘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을 흉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7절에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17절 첫 번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끼시게 하시옵고.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신데 왜 이 기도를 할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한 너희 마음에 계속해서 계시던 그 그분의 주재권이 인정되도록, 그분이 운전하는 삶이 되도록, 그것을 기도한다는 것. 세 번째,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사람과 관련해서 18, 19절 나머지 절이 확장해서 기도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하노라.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 주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사도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12절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 표현은 이 두 가지 그 두 개의 그 투 부정사로 이루어졌는데요. 넘칠 정도로 많아졌으면 좋겠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모습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0절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형제 사랑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잘하고 있어요. 4장 90절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지금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도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넘칠 정도로 더 많았으면 좋겠다. 대상은요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피차감이라고 하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피차감, 형제들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모든 사람 교회 밖에요. 이 모든 사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사람까지도 포함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도가 실행하고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사랑하는 교회 이들에게도 충만하게 흘러 넘칠 정도로 실행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사도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고사성어에 주마가편이라고 그 표현 아시죠? 주마 달리는 말이에요. 달리는 말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고 있는 거죠. 진행하고 있으니까 가편 채찍이란 뜻이에요. 채찍을 가한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 더 잘 달리라고. 사도는 사랑을 실행하고 있는 그들에게 넘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도록 지금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가 실행되어지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기도를 더할까요? 오늘 이 성경은 이 본문 자체가 상당히 건조합니다. 내용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찾아가면서 이 진리를 새기려고 합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이 핵심 가치인가? 왜 사도가 이를 위해서 기도했는가?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요약이며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성경이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가치의 그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랑이란 말에 워낙 많이 들어서 우리를 매료시키지 못하는 진리예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쪽 저쪽을 들추어 보면서 우리 영혼이 학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사랑인가? 왜 사도가 이 서신도 저 서신에도 옥중에서 이렇게 기도를 끊임없이 올렸는가? 첫 번째는요. 최고의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최고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최상같이 법 체계 가운데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뭐 법령도 있고 하지만 그 외에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이 우리는 헌법이라고 그러잖아요. 헌법과 같은 최고의 법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는 것 이것을 최고의 법이래요.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1절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고요. 세 번째, 율법의 요약 또는 완성이다. 이것만 지키면 다른 거 다 지킨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무리일 것 같은 정의인데 갈라디아서 5장 14절 보십시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나를 성경 묵상할 때 사로잡지 못했다면 이 진리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법 전체는 이 한 구절에 요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하나 더 볼까요? 로마서 13장 8구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빛은 좋은 게 아니죠. 부담스럽고. 빌린 자는 빌려준 자의 재주에 종이 된다라고 자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데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요? 다 이루었느니라. 생각해야 됩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구절을 보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전부 다 십계명에서 나오는 명령들이죠. 율법이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리고 613개의 전체 율법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그러느니라. 10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금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사도가 다른 필요가 그토록 많은데 이것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까? 이 사랑의 출발,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을 추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요한 1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언하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이고 하나님을 구성하고 있는 그분의 속성이 그분으로부터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태양이 자체 발광체죠. 태양 자체가 그 안에 뭔가를 태우면서 빛과 열을 방출하잖아요. 그 자체가 달은 밝지만 달빛을 내지만 이 달의 빛은 밝기는요 태양을 비추어서 나는 빛이에요. 달이 보름달이 환하게 밝으면 누가 누군지를 알아볼 만큼 밝습니다. 태양이 비추는 건 아니에요. 그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름달은요 원래의 빛, 태양이 발산하는 그것을 각도를 바뀌어서 그냥 우리에게 reflect, 반영하는 빛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우리가 표현하고 느끼는 이것은요, 원래 무엇으로부터 발언한 거예요. 이 진리를 요한 1서 4장 7, 8절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태양은 불덩어리다. 태양은 열과 빛을 발산한다 라고 정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똑같은 비유입니다.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네 번째,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대부분 사랑이라고 할 때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또 내가 스포츠카를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두 번째,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거나 즐기는 마음, 그게 해당되겠죠. 내가 과들이 연민을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이렇게 할 때는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요한 1서 3장 16절에는 이 사랑의 실체는요, 다른 식으로 알려진대요. 우리는 요한 복음 3장 16절을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요한 1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랑인데 뭐라고 계시하는가 하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부리셨으니 이로써 사랑을 알고. 사랑이라는 그 자체가 베일에 쌓여 있고 실체를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국어 대사전에 그 편찬을 가담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까? 남녀간에 그리워하거나 좋아하는 마음, 그게 사랑이다. 아, 그러면 스포츠카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남녀간에 그게 아니잖아. 아, 그래? 그러면은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즐기는 마음, 그것도 넣자. 아, 그래? 그러면 고아를 돕거나 그런 건 없잖아. 아, 그래?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도 넣자. 사람이 스스로 이 사람을 정의를 내릴 때는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무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이고 사랑의 근원이고 사랑이 여기서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이 밝히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될까, 모습을 감지할 수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는 요한일서 3장 문맥 가운데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우리일까?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런 뜻이. 어떠한 존재의 우리일까요? 국어 대사전의 정의에는 귀중히 여기고 아끼는 그러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되어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가장 존귀한 대상을 희생시키는 그까지는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이 표현을 하거든요. 죄인되었을 때.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랑의 실체를 어느 곳에서 가장 근접하게 인간 경험 가운데 찾을 수 있는가 하면은 자식 사랑에 나타난 그 부모의 모성 본능이 입혀진 그 사랑에서 부분적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아이가 뭐 몇 개월밖에 태어난 지 몇 개월밖에 안 됐을 때 요구하는 것이 좀 많아요. 부모의 사정을, 부모의 신체적인, 경제적인, 정서적인 그러한 필요를 고려해가지고 우는 철이든 아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해가지고 엄청나게 험악해 있는데 이 아이가 쳐달라고 그러면은 그 기분을 그대로 반영해가지고 그냥 자라 이놈아 이렇게 하는 부모가 없단 말이에요. 가장 근접돼 지금 나의 기분과 상관이 없이 이 아이의 필요를 위해서 희생적으로 다가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근접해요. 근접하다는 말은 동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좀 모양을 띄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도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피 흘리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시죠. 그 가운데 일부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만 충고해 주십시오. 다른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한 언급이 갈라디아서 2장 27절에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한 형용사들만 보십시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사도가 기도한 사랑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엄청나게 하나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도 가운데는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인데 거대한 주제인데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찌 보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방치하고 있는 그런데 생각보다 심각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건축자들이 쓸모없다라고 해가지고 버렸는데 나중에는 그 건물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돌이 된 것처럼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인데 그 진가를 알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사도가 힘을 다해서 기도할 만큼 중요한 이 개념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전력 투구하면서 추구하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요한 1서 3장 10절 보십시오. 처음 읽는 것처럼 한번 이 구절을 대해주십시오. 심각성을 깨닫는 마음으로 가지고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표현 자체가 아주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나이고 마귀들의 자녀, 마귀들의 자녀는 누구지? 마귀들의 자녀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기분 나빠하고 실족할 거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들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게 우리 경험하고 다르기 때문에 영적 추구하고 신앙생활과 다르기 때문에 요한 1서 3장 10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는 사람이 좀처럼 찾기 힘들단 말이에요. 은 동안에 7번 단련한 그 순수한 어떠한 약점도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느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이 요한일서 3장 10절이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부담을 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고요. 좀 더 가볼까요? 요한일서 3장 14절 어떻게 생각하면 요한일서 3장 14절이 성경에서 없었으면 좋았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 이 구절이 요한복음에 나와요. 사도 요한이 적은 그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 요한이 그 사도가 동일하게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증거가 드러나는 삶을 보일 때 그 사람을 향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게 진리예요. 심각해요.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반대 미움이라든지 이러한 행위는요 사탄 마귀의 의지예요. 아까 우리가 인용했던 갈라디아서 5장 14절 거기다가 한 절을 더해가지고 15절까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자 거기서 한 절만 더 갈까요?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는 그 그림과 아주 상반되죠. 서로 물고 먹는 것. 그래서 결국 뭐예요? 피차 멸망하는 것. 이게 누구의 의지일까요? 서로 물고 먹도록 그래서 서로 자멸하도록 뒤에서 모든 것을 부추기며 그것을 의지하는 그러한 뜻을 관철시키기를 애쓰는 존재가 누굴까요? 있단 말이에요.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러한 심각한 영적인 진리가 작동되고 있는지 알지 못한 가운데 내 마음을, 혀를 여기에 사용되도록 방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런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나는 하나님의 거대한 의지이고 하나는 사탄 마귀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성경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은 1절부터 3절까지를 잘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암송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요.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지금 사랑의 심각성과 관련해서 요한 1서 3장 10절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형제를 사랑하는 양자는 하나님께 속해지 아니했다.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을 옮긴 줄을 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고린도전서 3장 13장 1, 2, 3절을 볼 때 왜 사랑 없음의 상태가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갱가리가 되고 왜 사랑 없는 상태가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내 자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인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사도가 기도한 사랑의 모습 다루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가 기도한 사랑의 모습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뜨겁게 전력 질주하여 이런 뜻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탄은 어디서 자기의 힘을 공급받을까요? 사탄은 피조물이에요. 타락한 영적 존재입니다. 전능자가 아니에요. 전능한 힘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지렛대 아시죠? 지렛대 뒤에 뭔가를 받치고 물건을 들거나 옮기는 데 사용되는데 그 지렛대 원리가요 사탄이 사용하는 영적인 원리와 비슷합니다. 지렛대가 길면 길수록 힘을 받습니다. 이렇게 짧은 것보다 뒤에 길면 길수록 거대한 것도 움직입니다. 사탄은 그의 힘을 어디서 받는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 그의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미워하는 그런 말들을 끌어내기만 하면은 사탄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1절에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미움을 엄밀하게 그리고 말로 표현해서 발전시켜 나가면 그만큼 사탄에게 무기를 제공합니다. 힘이 가해져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업신여기면 그만큼 사탄의 힘이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을 실행하면 마귀의 전체적인 힘이 무력해집니다. 조금씩. 나는 은는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나는 언년 중에 사탄이 나를 수단 삼아서 그의 힘을 끌어내는 에이전트로 사용될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말을 통해서. 그래서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란에서 보존을 받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보십시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미움은 다툼은 절대로 주님일 리가 없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나니라. 비난과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과는 달리 사랑은 자신에 대해서 불의하고 부당하고 안 좋게 행한 것까지도 그런 허물을 덮어주는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나의 죄를 덮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죄를 덮어줍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압니다. 저와 여러분은 압니다.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허물, 잘못된 것, 내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그래서 알릴 수 있는 합당한 장이 마련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내 마음도 후련하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립니다. 그런데 미움은 들춰내어서 방송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람에게 알려지도록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랑은 허물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허물이 있다면, 내가 만약에 그런 죄를 지었다면, 실수를 했다면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면은, 잘못을 했으면, 범죄 행위를 했으면 그래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는 내 마음이 있잖아요. 내 입장에서 그런 것처럼 상대방도 그런 것이 있어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대로 그 사람을 대접해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도 인격적인 하자가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미성숙한 그런 영역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방송, 그 사람의 허물이 방송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덮어주고 가려주기를 원합니다. 확대시켜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을 기뻐하는 존재는 있습니다.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는 별미처럼 그것을 즐거워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14절 이 모든 것 뒤에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하게 미는 띠니라. 불만, 어떤 사람에 대한 원망하는 그런 마음,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마치 안에 속옷 입고 바지 입고 그도 걸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옛날에는 그 그도 또 그 다음에 여러 벌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안에 속옷 하나 입고요 이렇게 두루마리처럼 이렇게 하나 감쌌어요. 그러면은 걸어가기 힘들죠. 그래서 이것을 띠를 둘러가지고 흘러내리지 않도록 흘렁거리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그 주님 당시에 그 의복 옷을 입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14절을 봐주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진리 추구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둘러라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으로